다들 그러시더라고. 이제 40년 만에 한파라고, 저 한파가 왔다고 그러시는데 다들 잘 지내셨죠? 저도 정말 추웠지만은 우리 저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또 두 번씩이나 저희 아침에 또 추위를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 뜨거워서 또 히토텍의 덕으로 잘 이렇게 지내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실은 본문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 참 가장 그 복음서의 첫 복음서 마태복음의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 아주 지루하고 참 이렇게 좀 읽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또 혹시 제가 또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정말 생동력 있고 정말 날쌘 두건보다 날쌘 검에 움직이시는 그 살아계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셔서 정말 꿀보다 더 단 그러한 꿀의 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참 그 예수님의 그 조상의 내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상의 내력이 있죠. 근데 참 조상의 내력은 과연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존재인가를 대강 이렇게 짐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희들 중에서도 좋은 내력을 가지신 분들도 집안의 내력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뭐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내력을 가진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복음의 첫 장을 복음서의 첫 장인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을 볼 적에는 정말 따분한 것 같으면서도 근데 거기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캐릭터를 살펴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단다고 한 그 달다고 하던 그 다윗의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 근데는 이런 데서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정말 그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가 한번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첫 번째에는 복음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계속 이름이 나오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다 이렇게 14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요셉 이제 예수님의 날까지 이제 그 14대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그 예수님의 그 계도를 완전히 그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은 이 열넷 자손들이 실은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 열넷보다 더 많은 좀 더 많은 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쓰신 그 마태 저자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숫자가 일곱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서 그 일곱에 둘을 더 두 배를 하면 열넷이 되기 때문에 그 열넷이란 수를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열넷의 그 자손들의 이름을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아도 그 저자가 생각하기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분들을 뽑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그 더 많은 숫자들이 이제 자손들이 있으셨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일 예수님의 궤도를 14 숫자에 맞춰서 적으려면은 좀 통례로는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그 조상의 이름들은 좀 빼고, 좀 좋은 분들만 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이렇게 적어놓을 그런 게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참 우리 예수님의 조상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정말 어떤 때 너무 창피하고 좀 적지 않았으면 하는 예수님의 궤도가 반은 차지한다는 겁니다. 참 왜 그랬을까? 좀 좀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영원토록 남을 이 복음서의 첫 장에, 제일 첫 장에 이렇게 궤도를 집어넣는데 왜 그렇게 좀 창피한 것 다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형제가 열둘이 있었죠. 네? 열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열둘 중에 가장 그래도 참 자랑스러운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네? 창세기를 보더라도 한 마지막 창세기 50장 중에 마지막 한 15장은 요셉 이야기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써 있습니다. 참 요셉이 주된 사람이고, 요셉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분을 미리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손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자손을 요셉을 안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잠깐 비추어지는 게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한 장이 딱 나옵니다. 유다에 대해서. 예? 그 유다에 대해서 쫙 나오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3절의 말씀 여기 나온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 누구냐면요,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는데 첫째 이 다말이 첫째 아들 유다의 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리가 뭐가 있었냐면 첫째 아들이 무슨 이제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둘째 아들이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도 이제 그 다말에서 이제 그 결혼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아니라 유다가 원치 않았죠. 원치 않아 가지고 그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기다려라. 그런데 때가 돼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아무 약속이 없다 보니,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까 다말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그 유다의 아내가 죽어서 그 죽은 후에 이 유다가 어느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마을이 바로 그 다말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때 오신다는 소식을 듣더니 이 다말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창녀로 변신을 한 후에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동침을 해서 낳는 두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것을 보면은 야, 이런 집안도 콩가루 같은 집안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 대신에 이 유다의 자손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라합과 롯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리고성을 갖다가 그 점령할 적에 정탐꾼 두 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두 명을 숨겨준 그 여리고성의 창녀입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의 창녀 출신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롯은 어떤 사람이냐? 뭐 실은 롯도요 성지학으로 아주 유명했던 출신의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었던 그러한 이방인인데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여인을 택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택했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세요? 누구죠? 밧세바죠. 우리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밧세바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 간음을 해서 또 그리고 또 그것이 들통이 날까봐 계략을 써가지고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앞서 내보내게 죽여버리게 하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결국은 간음으로 돼서 잉태된 아이는 죽었지만 그렇지만은 그 밧세바가 낳은 둘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좀 이왕이면은 이렇게 좀 다윗과 같은 우리 믿음의 대신앙들은 좀 이러한 좀 창피한 것들은 좀 가려주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아주 낱낱하게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마태복음 1장을 계보를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써놓은 여자들 중에서 한 명도 깨끗하고 뭐 보기에 귀한 여자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7절에서 11절을 내역을 저 왕의 내역을 다 써 놓으셨는데 거기에 반의 이상은요 다 악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악한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계속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참 복음서의 첫 번째 장인데.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내역을 낱낱이 적어 놓으셨을까? 정말 우리의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룩하신 어린 양의 내역을 좀 챙긴 것은 좀 빼고 좀 적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정말 저희들에게 선포된 복음서의 좋은 소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하세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서는요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냐면은 이런 실은 유태인들을 상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쓴 거고 이제 되게 이제 중점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만은 유태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뭐 대단하게 생각하죠. 자기가 왕의 또 다윗의 왕의 자손이라는 이런 것을 정말 오늘날까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왕이고 뭐 창피한고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 놀라운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의 출신인지 악한 집안의 출신인지 뭐 높은 학위를 가진 집안이든지 뭐 자랑할 것이 많은 집안이든지 하류층의 집안이든지 상관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복음서를 믿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첫 장부터 완전히 깔아놓고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서가 이 복음이 정말 저희들이 누구든지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참 믿어지기 어려운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부족하고 좀 집안이 좀 내력도 이렇고 뭐 그래서 열등감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열등감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네? 흠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도 이렇다게 솔직하게 막 그냥 이렇게 막 콩가루 같은 집안도 이렇게 다 돼서 어? 예수님의 예? 조상으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얼마나 뭐 좀 못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정말 누구나 고린도후서 저 5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세요. 예. 또 반면으로 내 집안이 너무 뭐 이렇게 학벌이 뭐 집안이나 학벌이 대단하시다고 뭐 별로 이렇게 자랑할 거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첨단의 네? 교육과 모든 그 앞서가는 교육으로 인해서 앞서가던 우리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선포했습니다. 예, 자기의 지식 그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34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정말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세요? 이렇게 학벌이 있으시고 가지신 분들 그것보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여호와를 정말 자랑하십니까? 네? 정말 무엇보다도 온 우주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섬기러 오셨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함과 겸손함이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보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미국의 그 슬레이브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가난하셨죠. 얘기들 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또 아버님이 구두 수리공이신 건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CBS에서 보내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취임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대통령 취임성 연설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신은 이 신발도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아주 나쁜 식으로 얘기했겠죠. 링컨의 눈이 붉어지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불편하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링컨의 겸손은 그 어떤 말보다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아멘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께서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네. 복음의 첫 장이 여기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가 하면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결국은 이 마태복음서의 끝절이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 그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참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풀어가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높아심에 그냥 완전히 한 권을 그냥 쫙 해가지고 끝, 첫, 중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요약해서 드리는 높아심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참 정말 믿는 자의 삶의 우리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신 그 약속이 All people on earth will bless through you.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게 가장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복을 받는 것. 참 나도 복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이렇게 복을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또 큰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건 정말 그건 경험해 본 분만 알아요. 그렇죠? 그건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그런 느낌을 올지게 그 정말 아 이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이러한 믿는 자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아들이 될 아들과 딸이 되는 이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이 참 오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30%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지만은 3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은 나머지 70% 한 50억 이상의 인구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사모하고 빨리 오셨으면 한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은 그 50억은 그대로 지구로 간다는 겁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도 예수님 믿는 자가 뭐 1% 미만이라는데 정말 오늘 이따가 예수님 오시면은요 1억 2천 700만이 넘는 일본인들은요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막대한 귀중한 임무는요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성교고 막 힘들어지고 그럴 때는 아 주님 좀 천사를 써가지고서 그냥 예?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면 그냥 30시간이 끝날 텐데 아, 왜 천사를 안 쓰세요? 어? 좀 쓰시지. 근데 이게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천사들은요 복음을 전한 우리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는 자들이죠. 그들이 앞서가서 이 복음을 전할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현재 한 20억 인구가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20억 인구. 통계에 의하면은 10억의 인구가 하루에 1불, 1불이면 80엔이죠. 이제는 80엔의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의 인구가, 20억의 인구가 하루에 2불 미만, 160엔의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2011년에 GNP 그거를 보게 되니까 일본만 해도요, 일본만 해도 보니까 하루에 평균 8,500엔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억의 인구가 100엔도 안 되는 80엔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20억의 인구는 160엔 미만으로. 참, 그리고 매일매일 2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2만 명의 아이들이 오늘도 죽어갑니다. 참,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이렇게 풍만하게 정말 믿음 속에서 사는 것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인데, 근데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의 다급한 영적 상대를 우리는 또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죠. 네? 그래야지 기도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어젯밤만 해도 제가 메일을 네 개인가를 받았어요. 우리 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시는 그 세계 현황에 지금 기도에 아주 급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메일로 거의 매같이 옵니다. 특별히 무슬림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의 하루를 안 빼고 그 무슬림 극단자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불태워지고 네? 와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죽이는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극단주의자들이 하나님은 great, God is great 하면서 와가지고 총으로 그냥 수류탄으로 쏴 죽여버리고 하면서 God is great 하고 간다는 겁니다. 참 그러한 데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사도행정을 보게 되면은 그 교인 수가 막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하루에 막 5천 명씩 막 주님의 은혜가 막 넘치게 되니까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부흥되는데, 저는 그 교회를 좀 더 믿게 해야지 그랬더니 금방 그냥 하나님께서 확 흩어져 버리시잖아요. 근데요,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되고 막 그럴 때 가만히 자기네끼리끼리 있으면요 싸워요. 왜냐하면 복음 거기서 사도행전들 보세요. 그 이제 싸우게 되니까 예? 무슨 과부들이 뭐 나눠주는 게 불평한다고 싸우게 돼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일어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팍팍 터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예?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요 성장하고 교회가 잘하려면은 가만히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우리끼리 싸워요 그냥.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 정말 싸워야 할 건 저건 여기 지금 마귀들인데 네? 고기랑 안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명을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만 안으로만 있으면은, 안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가 돼서 밖으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여러 번 여기 뭐 몇 번 왔었는데 저의 그 개인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의 개인 간증을 제가 할 시간은 좀 없어서 오늘 맛만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 기회에 오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저의 간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게 1978년도입니다. 49년이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100% 200% 정말 확신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나 목사로 안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확신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뭐 제가 뭐 선교사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만한 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을 심히 더듬었었습니다. 자, 국민학교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뭐 이렇게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뭐 선교사는 목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다 제가 다 하겠는데요. 제발 대중기도 전 못하고요. 뭐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는 거전 못하고요.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 고치시는 이 간증 이제 나중에 여러분께 이제 제가 할 텐데 그런 저를 고치셔서 선교사가 되게 해가지고서 지금 제가 이게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저를 잘 모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면 저에게는 하나의 기적의 간증이에요.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말 더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셔가지고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정말 나는 딴거 해도 그건 못하겠는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니까 뭐가 있고 생각 난 못해요.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거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야, 주님. 아니, 하나님 저 말주변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모든 것을 피하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저는 한 번도 공부 시간에 손 들고 선생님한테 얘기 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목과를 택한 것도 실은 저는 실은 건축과를 하고 싶었는데 이 건축과는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뭐랑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어. 그래서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은 토목과더라고요. 그래도 말은 제일 덜하고 비슷한 게. 그래서 제가 토목과를 한 겁니다. 근데 참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요. 제가 토목과에서 졸업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현지에서 여기죠 현장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는요 누가 일하냐면 그 물도저 몰고 막 그냥 이러는 그 노가다들 있죠. 미국의 노가다들은요 제가 이렇게 키가 커도요 그 사람들은 이따만 해요. 몸들이 일하니까 제가 가면 제가 완전히 어린애예요. 그런 사람과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엔지니어가. 그러니 나를 보면 얼마나 얄밉겠어 이 사람들이.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그것도 틀린다고 막 그러면은 성문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또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싸우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내가 이거 미리 얘기해버렸네. 안 됐는데. 예, 참 그래서 제가 예,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주변 없잖아요. 왜나 같은 사람 부르세요? 내가 보니까 옆에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 사람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할 적에 지금 그래서 지금 16년간 지금 사마리아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세 번째로는 이 복음서, 이 복음을 선포하려면요, 우리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선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제 중간인데 16장에 보이는 2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돈낸분 있으세요? 돈으로 사신 분 없죠? 예, 다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근데 이 거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남에게, 다른 족속에게 전할 때는 그냥 또 값없이 줘야 되지만은 값없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의 땀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들어가야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힘든 순교의 희생을 싫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참 오늘 교회가 이런 복음의 축복들은 많이 받았는데, 복음의 그 복을 누리고는 사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희생들이 참 부족한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미국 그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교회 그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 그 들어오는 매년 그통그 교회 헌금의 85%가 교회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헌금은 전체의 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인이 일부를 헌금을 하게 되면은 2센트를 복음을 위해서 쓰인다. 2센트 미만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참 부족한 숫자죠. 여러분, 지금 100년간의 그 통계가 나옵니다. 100년간의 그 통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믿는 그 크리스찬의 그 퍼센테지와 세계 인구의 크리스찬 퍼센테지와 모슬렘 퍼센테지, 왜냐면 저는 이제 모슬렘 나라를 자주 가니까 그런 통계를 자주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요, 이 크리스천들의 저 세계 인구의 퍼센테지가요 감소됐습니다. 마이너스 1%인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모슬렘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지난 100년 동안에 500%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상대가 안 돼요. 50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슬림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의 그 모슬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한국을 모슬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인천인가 어디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그 마스크, 그게 지금 화당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지금 10만의 뭐 선교사를 내보낸다고 운동하죠. 뭐 지금만 3만 정도 나가 있는데, 지금 벌써요, 이들은 100만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벌써 내보냈습니다. 이게 석유의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으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나라에서도 막 그렇게 그거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국에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무슬림과 그 차원에 일어난 얘기를 들으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저희들. 참 복음서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첫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이제 사두개인 그런들이었는데, 참 이런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지식과 또 종교의 의식을 아주 몸에 잘 익숙하게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뭐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또 떡을 얻어먹고 무엇인가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 무엇일지게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던 적은 무리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 특별히 몇 년째 시부야 교회 청년들이 또 지금 저희 3월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참 다녀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필리핀의 7,100개 섬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섬이 이 사마르인데 참 그곳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기만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 전체의 희생이 없었다면 될 수가 없었죠. 정말 그거 오시면은 너무 더워서 지금 막 추워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막 더워가지고 막 땀이 절절절 흐르고 제가 실은 이 지금 이 발언이요 실은 필리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거예요. 이건 제가 잘 안 입어요. 왜냐 하도 더워가지고 밑에 여기 안에 또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더워 잘 안 입는 건데 제가 이걸 입고 설교를 하면요 땀으로 막 흠뻑 젖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안 입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는 가져왔어요. 여기는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데 참 정말 땀이 절절 흘러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 이제 좀 있다가 혹시 또 그 동영상 보시겠지만은 그 진흙탕의 길을 막 그냥 또 걸어가야 되고요. 또 목에 또 엄청 물리시더라고 보니까 다들 또 밤에는 또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여기 일본처럼 화장실이 깨끗하게 된 데가 없는데. 참 뭐가 이렇게 좋다고 매년 또 오시는지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이 없으면은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정말 스네미를 맞이하시면서 참 교회도 힘들고 모든 거기에 또 도우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끼시고 쪼개가지고 그 와중에서 또 준비해가지고 또 단계 성교를 오셔가지고 또 자기들도 은혜를 받고 또 저에게도 은혜를 나눠주고 하는 것을 볼지게 참 그렇죠. 장애길이 어떻게 와요? 못 오죠. 뒤에 계신 집사님들이 또 이런 리더들이 그걸 또 허락을 하니까 기도를 해주시니까 왔다 가는 건데 참 너무 감사하고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런 희생이 없으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은 저는 단기 선교팀 올 때마다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기도 편지가 붙여 있더라고요. 일본말로요. 간증을 그냥 간단히 끝을 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정년 뭐 아시는 분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심지어 뭐 16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저희 선교부에서도 시니어급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니까 저희 미주 대표를 이제 하라고 저희들이 뽑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당황을 했습니다. 뭐 실은 좋기도 했고, 좀와 내가 또 꼽혔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실은 제 마음속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정말 16년 동안을 거의 이제 정말 깡촌인 그런 개구리 안에서, 정말 삼화로 개구리 안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는 좀 미국 대표로 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 선교부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32개의 나라를 그냥 세계로 막 후비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집 사람, 저희 이제 유성 교사님 더 그렇겠지만은, 저희 아들 딸이 지금 워싱턴, 미국 저기 어머님 댁에 가서 지금 얹어 살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LA로 가게 되면은 뭐 비행기 뭐한몇 시간만 타면 왔다 갔다 우리 애들도 볼수 있고, 참 좋은 기회다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팍 떠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둘이 같이 이제 하면서 가만히 이게 기도해 보니까, 그 마음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이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해 10월 달에, 10월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LA에 있는 오피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그 C값 센터를 완전히 이제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C값 센터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놓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게 놓고 갈수 있는 뭐 아직 준비가 안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부모가 딴 데가 더 좋은 데 온다고 그냥 막 놓고 갈 그러 할 판이에요. 근데 어디 그럴 부모가 어딨어요? 자기 지금 자식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C값 센터가 우리 자식과 같은데, 그것을 준비가 안 되는데 그거 놓다고 더 좋은 데라고 어떻게 놓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참 어떤 때는 그러한 희생에 없이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그러한 여러분의 그 선택, 그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이 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가 지금 이 세상에 보기에는 헛된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는 분명한 상로 쌓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갖고 살면서 이 세상 그냥 평탄하게 복받고 산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이런 영적 전쟁에 그것을 인식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전파하는 데 무엇인가 공헌을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셔서 정말 그 희생을 가지시고, 하실 적에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 삶이 그다도 더 자라나시고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이 좋은 소식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게, 족속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또 희생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시부야 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사명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그럴지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설 뿐만 아니라 정말 부흥의 역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